자, 오늘의 마지막 메인 주제. 퀴즈처럼 제목이 나왔는데 선불 현금 3,500억 달러. 현금 500조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 일단 걱정이 커요. 걱정이 커. 왜냐하면 3,500을 눈앞에 두던 코스피가 갑자기 마이너스 2.45% 마이너스 85포인트. 차트가 이게 갑자기 급커브를 긋는데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는 어느새 91층을 번개처럼 구조하고 번개처럼 내려왔어요. 91층에 갔어. 91,000원. 물론 많은 분들은 어? 언제 왔어? 나 90층 구조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왔는데요. 아, 정규장 시작 전에 넥스트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잠깐 삐죽? 삐죽. 제가 이 장을 안 보고 있었는데 아, 이게 누가 한 명 잘못 찍은 건가? 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아니면은 장 시작 전에 누가 막 감아 올렸나 보지? 그래서 91,000원을 하여튼 삐죽 하나 찍고 91층 어쨌건 갔다. 찍먹이지만 갔다. 91층에 이렇게 하고 잠깐 터치 아 구조할 사람 없죠 하면서 다시 내려와서 지금 82층 야 뭐야 위아래가 만원이야 위아래가 만원 자 이렇게 쭉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신재는 82,900원 역시 3.2% 이상 빠졌고요. 급등하던 SK하이닉스도 무려 5.61% 5%가 넘는 큰 조정 와 차트 뭐 이렇게 꺾였죠. 고점은 364,000원입니다 자기 평단이 364,000원인 분은 진짜 우리나라에 몇 분 안 계실 텐데 야 이거를 해내신 분이 웃으면 안 되지만 금방 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4,000원 갈 테니까 이제 금방 오르겠죠. 다만 SK하이닉스도 굉장히 큰 조정을 받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끌던 반도체 주가들이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나가던 주식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미무역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간의 무역협상이 흔들리고 있다. 범핑 구간에 빠졌다. 아니 얼마 전에 그 대통령끼리 약속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했지 않습니까? 3,500억 달러. 그거는 일단 구두 약속인데 실제로 글로 한 다음에 사인을 서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양국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일부 관리들은 월티 전에도 나온 말입니다. 백악관이 꼴대를 옮기고 있다 라고 비공개적으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옛날엔 여기였는데 뭔가 바꿔서 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로 슈스 라고 있었는데 꼴딱 절로 갔어. 뭐 이렇다는 거죠. 백악관이 꼴대로 옮기고 있대. 야 이거 말과 다른 게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저 한미무역협상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 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다음에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을 얘기했대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무역협정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 라고 미국 재무장관에 얘기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고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통화수합이 꼭 필요하다. 투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화수합 협정이 필요한데 통화수합이 없다면 한국은 1997년 IMF와 같은 외환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입장을 미국에 이야기하고 돌아오셨다고 하죠. 그리고 이어진 우리나라 관리들의 협상 발언을 보면 우리도 쎄. 무제한 통화수화프는 필요 조건이다. 그게 없으면 아예 안 돼.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인프라가 일본과 크게 다르다. 투자 자금을 대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투자처를 지정하고 수익 배분까지 결정하는 건 불합리하다. 3,500억 달러를 현금이 아닌 차관 보증 일부 투자로 생각했다. 근데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냐. 또 미국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하죠. 우리도 강하고 미국도 강하고 지금 뭔가 양국의 협상이 지금 범핑 구간에 빠졌다는 건데 실제로 저 3,500억 달러 투자 얘기가 나온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죠. 1,413원 물론 지금 좀 내려왔습니다. 1,300원 1,370원이 쭉 올라가서 1,413원인데 환율이 급등하면서 굉장히 양국의 지금 결정이 어떻게 될지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 미국 갔다가 돌아왔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렇게 좋은 적이 없어. 우리는 EU에서 9,500억 달러,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 확보했다. 게다가 이게 우리나라에 크게 떴어요. 이건 선불이다. 우리나라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로. 우리는 조금 완화해달라, 통화수합해달라, 뭐 좀 합리적으로 하자, 이성적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간 다음에 무슨 소리? 선불이다. 선불로 내라. 게다가 러트닉 상무장관은 여러분도 보셨죠 이것도? 증액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우리 입장이고 해외 언론에 뜬 바에 따르면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 정부가 약속했던 3,500 달러보다 소폭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얼마나 증액할지 모르겠는데 최종 합의 금액은 일본이 약속했던 5,500 달러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다고 5,500 달러라는 소리는 아니고 거기까지 못 갈 거고 뭐 1,200 달러라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냐 소폭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라고 밝히면서 또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또 흔들렸죠. 그리고 러트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돈은 현금으로 낼 것이다. 약속된 돈은 대출이나 보증 말고 현금으로 낼 것을 요구했다. 왜? 일본이 그렇게 하니까. 일본은 펀드에 현금 넣던데 한국은 일본이 합의한 조건과 상당 부분 같은 조건에 동의해야 된다. 아, 일본은 넣는데 너희도 넣어야지. 너희가 뭐 달아. 일본처럼 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생각에 일본과 얼마 전에 전략적 무역협정에 대해서 서명을 했죠. 서로 사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양국이 맺은 협약은 MOU, 양해각서.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에 맺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렇다고 야 뭐 안 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하지만 MOU 형식이기 때문에 숫자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양보하면 일본이 보고 있다가 어? 야 나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온 뉴스가 있죠. 일본 자민당 총재의 유력 후보인 사나에 다카이치. 지금 이분이 여론조사 1위 인물인데 차기 총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본인들 인터뷰를 할 때 일본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행위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해야 된다. 여기에는 재협상 가능성도 포함된다. 일본이 이런 얘기를 하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더 양보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일본도 뭐 재협상 포함해서 한국이 요구한 것과 비슷한 거를 요구를 한다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약간 들고 여론조사 2위 고이즈미 신지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그렇게까지 불평등하진 않다. 문제가 나타나면 적절한 시에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또 3위 아저씨는 더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미국과 손을 잡고 뭐 같이 나가는 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1위 저 사나에 다카이치만 이제 강한 이제 멘트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과의 합의가 위태로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은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강하죠. 여기서 강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돌아와서 3,500억 달러를 선불로 그리고 현금으로 내는 게 가능하냐? 대충 500억조가 넘죠? 외환 보유액이 옛날에 하지만 84%입니다. 일본은 42%, 우린 84%인데, 500조 원, 달러채를 채권으로 찍어서, KP물로, 아씨, 500조 마련이 되나? 이런 규모는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현실로 가능하냐? 물론 뭐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뭐 이렇게 진짜로 막 현금을 나르고 뭐 그러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건 미국채 들고 있던 거를 이제 그쪽으로 넘기던지 뭐 이제 이런 식이 돼야겠죠? 가능하냐? 일단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불은 불가능하다. 3,500억 대를 우리가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 대한민국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이고 여야를 떠나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안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APEC에서 목표점을 생각되는 게 차기 정상회담이라고 본다.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이게 곧 오니까 APEC 회담 때 한번 뭐 논의 이런 걸 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APEC 협력은 언제냐면 오는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릴 경주 APEC입니다. 여기에 모여갖고 수많은 정상들이 이제 오죠. 경제협력체니까 네이션들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홍콩 그리고 중국이 인정하지 않는 대만 뭐 이런 데서도 올 수 있는 게 협력체로 와서 그런데 다만 10월 31일이라면 아직도 한 달이 남았어요. 또 이번 경주 APEC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확정이 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론에 나온 거에 따르면 참석을 전망하는 정도인데 만약에 두 정상이 다 참석을 한다면 주인공은 미중 또는 미중 합의 뭐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밀릴 수도 있죠. 우리하고 미국하고 합의가 쭉쭉 밀릴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양국 합의가 안 되고 쭉쭉 길게 지지부진하게 우리 입장에선 4년만 버티면 3년 6개월만 버텨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양국 합의가 안 되고 쭉 가면 어떻게 될까?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3.5년만 버티자 트럼프가 3선 안 하겠지 라는 건데 야 그러다 3선 하면 하여튼 버티면 되지 않냐. 9월 25일날 미국은 추가 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무슨 관세냐 또 관세왕이죠. 관세왕 브랜드 의약품이나 특허 의약품은 10월 1일부터 100%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의약품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공장을 짓는 제약사는 빼주겠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미국의 공장을 지으니까 대부분 제외를 받는데, 그리고 또 제네릭은 제외해줍니다. 복제약들. 브랜드 약품이나 특허 약품은 100% 관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기존 협정국은 협의된 관세로 보호해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 유럽에 제약회사가 많으니까 유럽 관리들한테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그럼 유럽의 제약사들도 100% 내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EU가 합의한 틀에 따라 의약품 수출은 15% 이상 관세에서 보호된다. 최혜국 대우 같은 걸 해준다는 거죠. 15%까지만 하고 100%는 우리는 아니야. 왜 우리는 합의를 했으니까. 자, 그런 말인즉슨 EU나 일본은 15%인데 확정은 아닙니다. 운이 없으면 우린 아직 서명 안 했으니까 100%로 하는 거냐. 대한민국은 마치 자동차처럼 우려를 하는 거죠. 우려를. 자동차도 지금 EU나 일본은 15%인데 우리는 아직 25%예요. 일본도 아까 전에 그 서명한 다음에 트럼프가 행정명령 내려서 15%를 바꿔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명을 안 해서 25%인데 그러면 의약품은 만약에 EU나 일본은 15%인데 우리는 100% 관세인 거냐? 라는 걱정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번 그 의약품 발표에서 특히 난리가 난 나라가 있는데 인도입니다. 인도는 누가 보더라도 자기네를 타겟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모디하고 이 사이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인도에 대해서 지금 보복성으로 50% 관세 때려놨잖아요. 물론 제네릭은 뺐어요. 제네릭을 넣었으면은 아마 이제 제네릭은 못 넣겠지.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의약품들의 가격을 두 배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못할 건데, 제네릭을 빼고 한다 그래도 인도 같은 경우에 미국이 의약품 수출 많이 하는 편인데 역시 비상이 걸렸다고 하고요. 그러면 아니 뭐 그냥 뭐 의약품 조금 뭐 100% 하고 한 3년 6개월만 버티죠. 트럼프는 동시에 주방용품 가구 트럭 트레일러도 신규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주방용품 욕실 세면대 50%, 수입산 가구 30%, 외국산 트럭 25%. 역시 똑같이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는 이 관세를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게다가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로봇, 산업기계, 의료기기 이런 데에서도 새로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조사가 끝나면은 결과에 따라 관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 100%, 산업기계 50%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관세 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어요. 아, 잠깐만. 반도체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수량과 미국으로 수입하는 물량을 1대1로 맞춰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새로운 관세를 물게 될 것. 이게 물론 내용이 안 나왔어요. 내용이 안 나와서 어디까지가 그냥 기사고 어디까지가 확정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대로 나온다면 미국에 있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공장에서 100만큼을 생산하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100만큼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새로운 관세인데, 예를 들면 새로운 관세가 50%다. 근데 뭐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 협정을 맺은 나라는 봐주고, 15% 봐주고, 우리나라는 50%다. 최악의 경우, 최악의 스토리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물론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일 뿐이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의약품이나 반도체나 아니면 많은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 최혜국 대우.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좀 관세 왕이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매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나라별 말고 산업별로 매겨져 있는 미국의 관세를 보면 철강 50%, 알루미늄 50%, 자동차 자동차품 25%, 구리 50%, 제약 100%, 대형 트럭 25%, 캐비넷 세면대 50%, 실내 장식 가구 30%, 그리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목재, 반도체, 휘토류 같은 미네랄, 비행기, 폴리실리콘, 태양광, 또 드론, 무인항공기, 다음. 자, 진짜 관세형이야. 끝도 없어. 이것들을 다음 후보로 거론 중이다. 우리는 위에 있는 건 지금 걸려있죠. 자동차 25%, 철강 50% 뭐 이런 걸려있기 때문에 제약품 100%. 걸려있을 수 있죠. 뭐 봐줄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나온 것도 아니니까. 제약은 지금 막 발표가 됐고. 그리고 현재 미국에게 고율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을 보면 브라질 50%, 인도 50%, 스위스 전화 잘못하고 개겼다가 39%, 캐나다는 근데 북미 자유협정이 있으니까 거기 대부분 빠지기 때문에 이 숫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나라들이 있고, 관세협정 체결국을 보면 영국, EU, 일본, 한국, 뭐 베트남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EU는 지금 서명을 했고, 일본도 어쨌건 서명을 했고, 대부분 나라가 서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3,500억 달러를 현금 선불로 가능하냐? 지지부진 끌리냐? 뭔가 우리가 잘 얻어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1920년대 이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이 아메리카 퍼스트였어요. 왜냐면은 전쟁이 딱 끝났으니까 유럽 동맹국들한테 야 전쟁 국채 갚어! 라고 미국이 요구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유럽 동맹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 미국이 관세를 60%까지 올렸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유엔 이런 게 없던 시기입니다. 세계화 이런 게 없던 시기예요.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강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파트너를 희생시키면서 단기적인 상업 및 통화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관세를 다 올렸죠. 전쟁의 시기니까 세계대전의 시기고 이게 끝난 다음에 유엔이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세계화를 하자. 너희가 모두가 다 관세하고 파트너 희생시키면서 이렇게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부 다 엉망이 되더라. 그러지 말고 힘을 합치자. 가 유엔이었는데 미국 중심으로. 이제 그게 흔들리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당시에 관세를 올리면서 세계 무역이 블록별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고 좀 있다가 대공황이 발생하죠. 1934년 세계 무역의 가치가 66%가 빠지는 대공황이 나오는데 물론 대공황이 반복된다는 말은 아니라 그때 그랬어요. 세계 무역이 블록별로 분열되는 현상이 보여진다. 왜냐하면은 세계화에 반대잖아요. 자국 우선주의니까 다 자국이 통화 가치 낮추고 관세 올리고 그런 대로 가죠. WTO나 UN 이제 그 이후에 이거에 반발로 등장한 건데 또 WTO나 UN의 반발로 요즘에는 이제 퍼스트 자국 우선주의가 등장한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얼마 전 2020년 7월 인도는 영국과 FA를 체결했고요. 브릭스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는 반미전선으로 발전 중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서로 경제 협력체로 더 어떻게 보면 또 블록화를 하는 것 같으니까 아 이게 세계경제 우리나라는 그 WTO 체제 세계자유경제체제 유엔 같은 세계화 체제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고 가장 무역을 많이 하고 가장 수출을 잘하는 나라였는데 굉장히 또 이제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고율 관세를 유예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다른 내용인데 멕시코와 중국이 있죠. 중국은 현재 고율 관세를 놀랍게도 유예를 받고 있어요. 관세가 없냐? 아 그건 아니고 중국은 현재 관세율이 대강 30%입니다. 한때 145%까지 올렸죠. 145, 지금 보니까 진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몇 달 안 지났는데 정말 옛날 얘기 같네. 미국이 중국에 20% 말 안 들어. 54% 말 안 들어. 104% 말 안 들어. 145% 에이쾅 때린 적이 있었는데 한 달도 못 갔습니다. 한 달도 못 갔고 말로만 때리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수입하고 난리 났었죠. 1분기에. 그랬는데 결국에 30%로 갑자기 낮추더니 지금까지 별말이 없어요. 유예 중입니다. 11월 10일이 만기예요. 이때가 되면은 뭔가 합의가 나겠죠. 그래서 미중 합의가 사실은 초유의 관심사기도 해요. 우리한테도 그렇고 어떻게 합의가 되나. 보면은 9월 14일날 마드리드에서 미중 무역 경제회담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네바, 런던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미중이 계속 만나면서 저 협의를 하고 있어요. 관세협의. 11월 10일이 한도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반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세 차례 협상에 이어서 지금 마드리드에서도 협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관세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관세 얘기도 하긴 했어요. 근데 주된 주제가 뭐였냐? 놀랍게도 틱톡이었습니다. 갑자기 관세. 아니 야, 니들 관세 어떻게 돼? 그거 궁금했는데 갑자기 틱톡 얘기. 벤세츠 장관은 양측이 수출 통제를 포함한 다른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회담은 틱톡에 집중되었다. 틱톡을 근데 갑자기 미중이 모여서 왜 틱톡 얘기를 하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에 틱톡 금지법에 서명합니다. 앱 소유주인 바이트댄스는 틱톡 US를 매각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해야 된다. 틱톡 US를 미국인들의 매각하라 라는 걸 서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2024년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에 갑자기 본인도 원래 트럼프 대통령도 틱톡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 틱톡을 없애면 페이스북의 매출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나는 그 꼴 못 보겠다. 지난 선거에서 페이스북은 말이야 그 가짜뉴스 막 판치기 하고 말이야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내가 사실 이긴 선건데 페이스북 이래들이 자꾸 그래서 졌어. 그래서 페이스북이 더 잘 되는 걸 원치 않아. 물론 나중에 지금은 저커버그 아저씨가 완전히 이게 항복을 하고 들어가서 이런 사이는 아닌데 2024년 선거 기간 중엔 그랬어요. 대선 기간 중에 사이가 안 좋았죠. 뭐 이긴다면 사이가 좋아졌지만 페이스북이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아. 틱톡을 없애면 안 된다. 그리고 당선 후에는 틱톡 백악관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We are back. 우리가 돌아왔다 미국. 잘 지내고 있었냐? 라고 하면서 지금 백악관 계정 오픈했는데 자 그래서 이번 회담 결과 미국과 중국은 틱톡 문제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어요. 관세 합의를 발표하라니까 틱톡 합의를 발표했어. 틱톡 합의는 뭐냐? 바이트댄스 틱톡 앱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면은 중국 앱 틱톡을 미국에 쓸 수 있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 틱톡 US는 미국이 소유하게 될 것. 미국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합의를 이뤘다. 중국은 그럼 틱톡 US를 그냥 줬나요? 아, 중국이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하더라. 방대한 요구 목록을 가지고 왔어. 하지만 미국이 그걸 주겠냐? 우리는 중국 측이 우리가 크게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다. 잘못된 인식. 그리고 그게 성공했다는 거죠. 우리가 양보한다는 그런 인식을 버려. 그런 어때 썩어빠진 잘못된 인식 말이야. 이걸 우리가 바로잡는데 교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SS에 틱톡을 지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꼭 지켜내고 싶어했던 특정 기업, 틱톡이죠.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젊은이들은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예정입니다. 양국 관계는 여전히 매우 강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놀랍게도 전 중국은 엄청나게 분노했을 줄 알았는데 중국도 이번 틱톡에 대한 합의를 윈윈으로 평가한다는 국영 언론의 사설이 나왔어요. 여기 있는 국영 언론의 사설이면 사실상 검열을 통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뜻과 비슷하죠. 마드리드에서 체결된 틱톡의 미국 소유로의 전환, 틱톡 US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이거를 윈윈 협정이라고 불렀다. 아마 지금 나온 정보에 따르면 전 세계 틱톡은 중국이 관리하고 미국 전용 틱톡만 따로 떼서 그것만 틱톡 US, 미국의 틱톡이 관리하겠죠. 미국 전용 버전. 생긴 건 똑같은데 버전만 완전히 다른 미국 전용 버전이 등장할 것 같고 그리고 양국의 합의에 따라서 새로운 미국 법인 틱톡 US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미국 법인이 만들어지고 미국 투자자들이 새로운 미국 법인의 약 80%를 소유하게 되고 중국 주주들이 나머지 20%를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9월 26일 날 트럼프는 지금까지 얘기한 틱톡 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을 매우 존경하며 그가 이 거래를 승인해줘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제 중국은 20%, 특정 투자자들, 미국의 특정 투자자들은 이 틱톡의 80%를 소유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딜에서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건 궁금했던 게 그러면 틱톡 US를 중국이 얼마에 줬을까? 바이트댄스의 기업 가치는 3천억 달러로 얘기합니다. 400조가 넘죠. 후장금 돈인데 틱톡 US를 미국이 얼마에 받아왔냐? 아직 정확하게 나온 값은 없는데 벤스 부통령은 이번 거래에서 틱톡의 가격은 14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부통령의 발언이니까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겠죠? 20조예요. 근데 미국 틱톡을 20조에 받는다는 건 아니 제 생각에 이거 사야지 사야지. 잠깐만요.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뭐하냐. 아이고 사야지. 20조. 축하 친구들이 빚내서 사면 안 될까? 아니 미국에서 틱톡의 그 규모나 틱톡의 위상을 생각하면 20조면 야 20조면 거저 틱톡의 미국 사용자 수가 1억 7천만 명입니다. 인스타보다 많아요. 페이스북에 이어서 2위입니다. 2위. 2위 앱이에요. 물론 뭐 전 세계 활성 자수는 11억 2천만이지만 이게 중국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1억 7천만인데 페이스북에서 2위 앱을 20조 야 20조 주담대 안 되나 주담대 20조만 빌려서 20조 빌려서 요거 사면은 아 이거 무조건 남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요 가격에 받아온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 그래서 포춘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레이지하다. 왜냐면 스냅챗 지금은 굉장히 인기가 떨어진 스냅챗이 시가총액 20조입니다. 틱톡을 스냅챗의 가치로 평가하더니 틱톡 US를 스냅챗의 가치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크레이지한 딜이다. 아 그러면 이걸 미국 정부가 80% 소유하게 되는 거냐? 아닙니다. 여기 나오면 투자자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직 누군지 정확히 안 나와. Certain investors라고 나오는데 매우 유명하고 재정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될 것이다. 지금 언급되는 건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폭스뉴스의 루퍼트 머도 그리고 델사를 만든 마이크 델 이런 아주 유명한 투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오 이걸 20억 달러에 받을 수 있으면 특히 지금 현재 새로운 미국의 새로운 법인에는 오라클이 저기 아마 들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중국이 얻어낸 건 뭐냐? 아니 왜냐면 우리의 궁금증은 뭐 틱톡을 1원에 받건 100원에 받건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미중 관세 협상에서 중국이 틱톡을 뭔가 이렇게 해줬으면 미국이 중국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았을까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의 관세가 30%인데 뭐 한 25% 해준다든지 뭐 20% 해준다 이거 좀 깎아준 거 아니면 미국은 뭐 1조 달러를 투자해야 되는데 뭐 한 500억 달러 깎아줬다든지 뭐가 있는 거 아닌가. 거기 가서 마드리드 회담하는데 틱톡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관세협사하고 뭔가 관계가 있던지 아니면 틱톡이 좀 짭짤해 보였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뭐를 얻어낸 게 있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과 중국이 뭘 합의한지 모르니까 현재까지 아직 알 수 없는 게 중국이 이 거래를 통해 얻을 이익이다. 아 뭐지? 뭔가 CNBC에 따르면은 중국은 자신들의 승리라고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에 띄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관영 언론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물론 이번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틱톡 알고리즘은 제외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주진 않아. 알고리즘의 통계권은 중국이 가져가고 있고 미국 내에 아마 알고리즘만 US 틱톡이 아마 담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 모든 건 불확실하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모 회사가 바이트댄스가 미국에서 라이센스 비용을 받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게 또 얼마까지 받는지 알아봐야겠지만 요런 딜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요것도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많은 미국에서 걱정하는 게 지금 언론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틱톡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미국인들은 굉장히 많죠. 틱톡 사용자의 50%가 정기적으로 뉴스를 보는데 혹시 지금 딱 나눠주는 대상을 보니까 뭐 폭스뉴스도 있고 레리오러클도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투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틱톡은 이제도 중국의 비판적인 컨텐츠를 검열했는데 이거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트럼프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헤이 미국이야. 그래도 미국 100% 마가로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100% 마가 뉴스로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틱톡이 뭐 그렇게 편향되거나 그러진 않을 걸로 이제 걱정은 안 되고 다만 아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우리도 한미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볼 텐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최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타결됐다 그러면은 장대항봉을 좀 기대하고 지지부진하다 그래 앞으로 좀 이렇게 살살 오르다가 합의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내일 월요일 조금 무서운 건 사실이고요. 그냥 무섭지 않게 우리 정치권도 아니면 미국의 정치권도 잘 뭐 지혜를 모아 양국이 다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딜로 무사히 잘 협상이 되기를 빌어보겠습니다.